verdade, né? Chegando até um treinamento para falar 출애굽기 결정 연구를 우리는 몇 주 동안 함께 누릴 것이고 이번 주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님들에게 이 말씀 구절을 교정하도록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읽어야 할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2주 동안 여름 진리 학교를 마쳤습니다. 이 여름 진리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름 진리 학교에서 누린 몇 가지 요점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두 가지 주된 요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침북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인데요. 율법,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들 백성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올 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했던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노예의 집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받고 구출되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제안하였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으셨음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체험을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고 구출되었고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이 홍해의 물에 바로의 병거와 군사들이 잠겨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또한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방식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기 위해 그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우리 말씀 중에 출애굽기 34장 23절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 함께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쓰셨다.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이 계명은 말씀입니다. 열 조목의 말씀, 열 항목의 말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 말을 통하여 그들이 표현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셨는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을 산에 이끌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타내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보이시기 위하여 사단을 이끄신 분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이끄셨고 그분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간증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면들과 함께 특별 집회 참석하였습니다. 그 특별 집회 때는 한 가정의 집이었는데 약 20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름 진리학교와 같이 한 방에서, 마루에서 큰 방에 그리고 한 20명 정도와 함께 막 자는 그런 것들을 함께 했었고, 또 그래서 잠을 잘 푹 못 자기 때문에 점심에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온 형제들이 다 코를 막 골았습니다. 또 하나의 그 악단의 심포니와 같습니다. 아주 낮게 코를 고는 형제님과 높게 코를 고는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오케스트라 음악과 같았습니다. 근데 경주 저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잔 후에 저녁을 먹기 전에 그 특별 집회 열었던 그 가정의 형제님께서 작은 교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라고 간증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 각각 형제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대해서 듣고 그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그들이 밤에 잘 때 코를 골든 골든 한다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코를 많이 본지도 모릅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간증을 통해,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 열기 요한의 말씀, 열십계명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중점을 만지기 원합니다. 20에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한 방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여러분을 질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그를 따라갈 때 여러분은 질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 이외에 다른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그림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넘버원, 첫 번째 위치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단 한 사람, 한 분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0장에는 두 번째 요점은 안식일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일곱 번째 날을 거룩하게 분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날 거룩히 분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물어볼 때 안식일이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을 저는 되게 좋아했는데 그 대답하기를 그 안식일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분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은 항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럴 때 너희 땅에 사는 삶이 연장되어 오래 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연관됩니다. 사랑과 연관됩니다. 우리 부모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공경합니다. 우리 이웃과 우리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살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거나 도둑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와 같이 그들을 사랑할 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볼 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어떤 것들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여라 를 또한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조상의 죄악을 자녀와 3, 4대까지 묻겠으나 그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3,400가지 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서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과 연결됩니다. 첫 아홉 계명은 무엇인가? 바깥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우리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순수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섬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증거인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율법은 하나님을 표현하며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현은 곧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가 곧 말씀의 입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가슴 안에 있는 그분의 아들만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까? 이 율법에 살아있는 실제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실제였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돌봐주고 목양하고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가 있었고 남편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의 독생자를 묻는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옷을 보십니다.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행렬로 다 가셔서 그리고 와서 그 장례 식을 치르고 그 관에 있던 관을 만드실 때 그 과부가 잃어버린 독생자를 다시 살리셔서 독생자에게 돌려주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서 아파하시며 그것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이 만져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유일한 그런 혈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신성 안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표현이요 증거인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바란지니 또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무슨 것처럼 보지만 바울은 요점은 우리는 외적인 어떤 것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제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 오직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4절에 볼 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7장에서 말할 때 우리 자식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면,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하나라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 인간 생명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2주 동안 우리 이 구절을 여름 진리 학교를 하는 동안 누렸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관련하여 그의 인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보기를 이 인성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분을 표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적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이 표현되기 원하셨습니다. 한 자매님들, 우리의 인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성을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독사로서 우리 독을 우리 인성 가운데 주입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들의 인성을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영을 좀 훈련해야 하고 이 사탄에 의해서 속임당해서는 안 되고 손상당해서 안 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합당한 표현이 필요하고 우리 예수의 인성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당신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그냥 타락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 이 부담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맞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한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는 인간 생활을 했지만 그 죄 없는 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인간 생명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이 때렸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평지 위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그 완전한 그 인성을 살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생명을 따라 살았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타락한 우리 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아버지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같은 동일한 선상에 같은 평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사람으로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초영 속에 모두 배우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실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그의 경륜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옹을 받은 이입니다. 이 하나님을 확대하고 확장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에 따라 삽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 빌립보서에 있을 때 바울은 끔찍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고 그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어쨌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이 끔찍한 상황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으로 이런 끔찍한 일과 상황들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안다고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금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입니다. 바울의 생활은 그 감옥에서 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그의 몸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분의 갈망은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왜냐하면 나에게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번 주 말씀 없었지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네, 이 아침에 부담의 두 번째 중점을 달아보겠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실질을 우리 안으로 주입합니다.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추방 이들에게 이 실질을 주입하여 그대로 살아있는 증거가 되며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다르게 취할 때 이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16절은 여기서의 가장 중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입니다. 본성과 본질과 실질이 이 안에 들어서 호흡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추관들이라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그분 자신으로 주입됩니다. 그분을 얻습니다. 그분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도 책망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 읽을 때 여러분의 어떤 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 죄가 있을 때 이제 이 빛이 우리에게 분배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올 때 이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 말에 앞에 말씀 앞에 올 때 우리 비피심을 받습니다. 어떤 죄와 어떤 결정과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추는 것을 드러내며 그럴 때 우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아주 귀한 기능입니다. 모두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내쉼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올 때 내쉬신 그분의 호흡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말씀이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고율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결정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스로는 당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또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이 영향하시는지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꾸면 이를 받아들일 때, 아니 십계명뿐만 아니라 규례와 규명들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호흡 내심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영어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 주는 영어로 영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의 집을 지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올 때 이 일을 모두 행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 로마서의 그 부담들은 다른 성경들을 계속 전달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같은 형상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매우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 19편 7절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를 말씀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함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제가 월요일날 이 말씀 앞에 왔을 때 저기 멈췄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율법이 때때로 부정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들에게 10편 19편에 이 10편 기자는 율법과 율례와 규명들을 다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9장 9편 2절을 볼 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성케 하고 혼을 회복하고. 저는 이 시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방면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혼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혼의 변화를 말합니다. 혼을 소성시키시고 혼을 회복시키시고 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신실하여 무근한 자로, 단순한 자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교육을 받지 못한 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읽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경 읽는 것을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은 저에게서 온 기적과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글을 잘 읽는 사람들 할지라도 이것을 성경을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자에게, 우둔한 자에게 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수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씀 읽기를 배울 때 단순한 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거, 율법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이해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단순한 자들, 오히려 우둔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됩니다. 자, 시편 41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42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픔과 목마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이 달리다가 목이 말라서 바로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우리 매일 살 때 우리 세상에서 말을 메마릅니다 할 때 우리는 이 물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시냇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신선해집니다. 이 물로 여러분 다시 신선해집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지하철 안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메마르게 됩니다. 제가 맨하탄 탈 때, 저는 맨하탄의 여름에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옷을 거의 걸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움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포켓 성경을 꺼내서 다만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시청하십시오. 나를 시청하십시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목말라야 합니다. 아멘. 시편 36편 8절 9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집의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내가 광명을 보리이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우리 시편 기자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본을 추구하고 그대 말씀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을 다루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의 모세의 손에는 증거의 돌판 두 개가 들려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맞으셨으므로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났으나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 곧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후에 모세는 그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 들어갈 때까지 다시 자기 얼굴을 넣으려 했다. 이 율법의 가장 높은 기능은 하나님의 실질을 사람 안으로 주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이 요점을 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머물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래서 내 얼굴이 빛났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졌다. 하지만 그 내려올 때 단지 그는 두 돌판만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둘 돌판과 함께 하나님의 실질로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이 그 얼굴을 통해서 빛나는 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이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빛나는 그 빛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성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얻습니다. 우리 그분으로 채워집니다.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분을 반사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복음에 대한 그 부담을 입들 더 강화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시간을 보내므로 그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분을 표현해야 합니다. 빛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요새를 우리 안에 전달하실 때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10분 동안 하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고 이 말씀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그분의 인자에서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직업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직업은 그분으로 주입되도록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직업을 있는데 주님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비춰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간증 증거가 됩니다. 그 확장과 확대된 증거이자 표현입니다. 아멘.